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2월 29일 목요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편 4에서 7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게 독특하며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에서 우리는 어떤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영원한 왕권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 주님은 엄숙한 약속으로 말씀을 확증하신다.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사람들의 죄와 공공연한 반역은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심판을 철회하시는 은혜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왕이 제사장임을 선언함으로써 다윗의 언약에 고귀한 요소를 연결한다. 이스라엘 왕은 절대 레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성경에서 왕이나 사람이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는 다른 메시아이신 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서 유래한다. 시편 110편 이외의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 시편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상 독특한 존재인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20에서 28절을 읽어보라. 그의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룩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더 나은 언약을 이루신다. 그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의 제사장직은 인간 제사장처럼 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완전하고 자비로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지속적인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나라와 통치자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편 2편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분명하게 요구한다. 교훈입니다. 세상의 악의 통치를 폐하고 모든 나라와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를 의미한다. 묵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의 잘못은 마땅한 정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결심을 가지게 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라는 방법으로 구주시오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향했다. 선지자왕 684-685. 세상을 다스리는 주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평화의 사자가 되기 원하지만 저희의 삶과 세계는 전쟁과 싸움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하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4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때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드고아에 사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의 본질을 알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 때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 때 지혜롭게 됩니다. 본문은 14절 가장 밑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의 가장 뒷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뒷부분입니다.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두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지혜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내어 쫓긴 자의 표현법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마음으로의 표현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어 쫓긴 자라는 표현을 글자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모순이 됩니다. 내어 쫓으시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이런 같은 류의 표현법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기초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데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내어 쫓는다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어 쫓긴다든지 쫓겨난다든지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글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표현법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인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논리에 귀 기울이는 천사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을 스스로 떠난 사건을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품성의 표현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일까요? 같은 책, 같은 장 12절에 그 사실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속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용이 내어 쫓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책임지시는 절대적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쫓아내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징벌하신다면 그것은 실상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글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돼 있어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법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여 나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표현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방책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과 벽이 생겼는데도 그 틈과 벽을 메꾸고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모든 결과를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 거기에 참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낸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한 결과로 인한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공정한 것 같은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모든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하셔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선택으로 죽게 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품성은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을 잊지도 못하시고 떠나시지도 못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갈 때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생명이신 분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되므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들을 불러 주님께로 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기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결심대로 두면 영원한 결별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강제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주고 싶은 사랑이 막혀서 주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끝내 그들의 선택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신 하나님의 절망이 섞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떠나실 수 없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도 잊지도 못하십니다. 그의 끝까지 마지막 한 점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하셔서 떠나버린 그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방종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므로 죄를 짓는데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만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드디어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생깁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고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깨달음은 강력한 힘이 되어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결심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나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강력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의 본질을 알 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이것이 드구와의 슬기로운 여인이 지혜를 가진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드구와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드구와의 여인이 지혜를 얻은 방법을 따라 산다면 드구와 여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구와 여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방법으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므로 무명이지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담고 싶은 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지혜를 얻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수호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약시대의 이 성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터키 지역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그 생각터 방문하신 이 말씀 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셔가지고 우물 이렇게 한 곳 보고 오셨다. 사실 이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이 잔뜩 기대하고 갔던 그런 곳이 정말 그 이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때문에 실망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말씀 제가 이 쭉 이렇게 거의 1년 이상을 들어오면서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께서 보신 이 그것들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큰 이 은혜 감동으로 또 그걸 찾는 교훈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예.
이 사도 바울이 마셨던 그 우물에서 목사님 이 시원한 물을 어떻게 한 그릇 드셨어요?
아, 그 물은 그 음용수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생가터까지를 다 이렇게 목사님 둘러보시고 또 이 다른 이 여행지로 가신 것 같은데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여러 여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45분 걸려서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됐고 안디옥에 관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다소에 이르러서 바울의 생가터와 우물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소에서 북쪽으로 버스가 또 3시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다다른 곳이 한때 기독교인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은신했던 대린 쿠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린 쿠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대린 쿠유는 카파토키아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물이 아니고 대린쿠유는 지하도시인데요. 오늘날 터키 네부세히르와 또 니데라고 하는 사이에 난 도로상에 있습니다. 이곳은 1963년에 발굴되었었는데요. 아주 큰 지하도시입니다. 놀랍게도 마치 개미굴처럼 지하 곳곳으로 파내려간 대규모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8층까지 한때는 지하 85m까지 팠다는 이 지하 동굴은 고대 세계 8대 불가사의에 꼽힙니다. 넓이는 약 185평방미터 되고요. 연면적은 650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동굴 속에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곳곳에 암굴 벽화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터키에 있는 카타콤베입니다. 로마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지하 동굴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듯이 터키에 있었던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또 이렇게 대린쿠유라고 하는 이 지하 그 도시 혹은 지하 동굴 속에 이 도시를 건설해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답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린 쿠유는 한때 아랍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도피한 기독교인들이 거주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숨어 산 곳입니다. 내부 통로는 아주 지하 각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침실, 부엌, 우물 등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한기구의 덕분으로 13 내지 15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약 52개의 한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둥근 바퀴 모양의 돌덩이를 이 통로마다 설치해서 비상시 통로를 막았고 독특한 기어로 길을 표시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자는 길을 잃도록 미로처럼 여러 갈래의 통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오늘 가는 분들은 안내인을 따라서 꼭 그 정로로 가야지 구경하겠다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그곳에 그만 미로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조심할 일입니다. 이 동굴은 나중에는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 당시 신자들이 피신해서 많이 살았던 그 흔적들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링쿠유 외에 터키에는 여러 지하 굴들이 있지요. 터키에 있는 여러 지하굴 중에 데링쿠유는 가장 큰 지하 도시입니다. 이곳이 하도 유명해서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하고 달리 이곳에는 입장권을 사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하도시는 둘레가 한 30km 정도 되고요. 깊이는 120m입니다. 수용 인원은 약 2만 내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치자면 한 읍소재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읍의 그 소재지에 사람들이 한 몇만 명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데링쿠유라고 하는 지하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지하로 20층까지 확인되었고 지금은 8층까지만 공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호기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데링쿠유로 입장을 했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으로 쭉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주거지가 있었고 곡식 저장소가 나왔고 저수조 등이 나왔습니다. 또 좀 더 이렇게 내려가니까 학교도 있었어요. 지하에 그 학교도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배당 등이 나왔습니다. 곳곳에 외부로부터 적을 막기 위해서 돌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를 모르는 자는 밖에서나 열거나 닫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계속 이제 내려가 봤더니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예배당에 이르렀는데 아, 참 그것도 아주 그 감격적이에요. 한국은 지하 이 동굴이라고 하면은 저기 그 이북에서 땅굴을 파서 그 땅굴 관광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땅굴에 들어가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 넓은 곳이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 교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볼 때에 참 그 마음에 베드로 동굴을 방문했을 때나 로마에서의 카타콤베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그런 그 감격과 감동과 또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곳에 이르렀으니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곳에 모여서 방문 기념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습니다. 깊은 지하 동굴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역시 그저께 그 베드로 동굴에서 했던 경험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선구자 고생했던 고난의 그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뒤범벅이 된 그런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찬미를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성도 신앙시켰네. 이 찬미를 부를 때 아주 목이 메었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햇볕을 포기하고 이 지하도시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다니 정말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한국 가서 어떠한 환경이 이르러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때 됐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땅을 답사하는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의 땅 답사를 하면은 옷깃이 여미어지고 결심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넓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이 대림크루의 미로를 안내인을 따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에 갈 때에 단체 행동을 해야지 호기심에 혼자 다니다가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 지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아주 조심할 일입니다. 일행 중에 두세 명이 시간이 되어도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들어가서 찾아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강림하시는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 이 지구를 향해서 이 티끌과 무덤에서 자는 자들아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외치실 때에 바로 85m 지하에 이 흔적 없는 무덤에 살던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이 무덤을 뚫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림구요가 그렇게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피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오늘 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한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 카타콤에 가면 정말 그 이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귀 가운데 이 한 글귀에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그런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뭐 63세 사는 것이 뭐 그리 그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음침하고 햇빛도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공기도 나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데서 63세를 산다는 것은 정말 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써놓기를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았다. 그 사랑 때문에 63세까지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한 토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더 덧붙여 하실 교훈의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보면은 터키 땅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전도한 그런 흔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절을 좀 읽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 여기까지 와서 터키까지 와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성경절은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헬라 사람들이 또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주 전도에 성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혹은 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안디옥, 특별히 터키 땅에서 바울이 또 바나바가 전도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유적지의 현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박해가 있었고 박해를 받고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배경으로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주신 이 대린 구유에 대한 이 귀한 교훈을 우리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에 안고 예수님과 관계를 더 이렇게 깊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